워싱턴 매거진.
미국의 소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매거진의 노시창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햇살이 따가워지고 있고요. 나무들도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참 아름다운 계절이구나 하는 생각을 절로 갖게 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쓰레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작년 9월 어느 토요일에 전 세계 37만 8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바레인에서 방글라데시까지 76개 나라 3만 3천 마일에 이르는 해변에서 쓰레기 줍기를 했는데요. 하루 한때 수거된 쓰레기가 720만 종류나 됐고요. 무게로는 2,720여 톤이나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미국인이 9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쓰레기 주인공은 바로 담배꽁초로 230만 개나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의 자연을 즐기고 후손에게까지 물려주려면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작은 자연보호에서부터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워싱턴 매거진 오늘도 다양한 들을 거리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슈 따라잡기로 시작합니다. 워싱턴 매거진 첫 순서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오늘도 워싱턴에 있는 우드로 윌슨 센터의 이영종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순방 외교 일정으로 지난주 이곳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쏠린 건 이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과 한미 간 대북 공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만남, 그 두 나라의 관계, 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교역이나 외교 관계, 여기에 상당한 그 변화를 낳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이 문제가 그 중심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방문의 경우는 김대중 또 노무현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에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15일 그 뉴욕 한인들과의 만남에서요. 북한이 그 이딴 대남 위협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북한의 위협 발언 때문에 북한을 돕고 협상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호응 조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먼저 요구한 거는요. 과거의 그 조건 없는 대북 지원, 그래서 저자세나 뭐 퍼주기 논란 이런 것으로 비춰졌던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의 그 대북 정책과 좀 달라진 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잘 살펴보면요. 대북 접근에 있어서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화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예.
방미 직전에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반도의 참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힘써보자고 말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뉴욕에서 교민들을 만난 자리에서도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그 동포라는 북한 사람들이 동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네. 언급했습니다. 상당히 그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그 북한 주민의 생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생활에 그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은 정부가 언제든지 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긴데요. 북한의 태도에 따라 그 당국 간 대화 또 대북 지원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그런 뜻도 보입니다. 특히 그 말씀하셨던 이 대통령의 그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언급, 여기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제1호까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이 대통령이 미국 순방 과정에서 보인 이딴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어떤 식으로 언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그 유화적인 대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새 정부에 대해서 역도 이런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단절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장 어떤 변화가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반공화국 모략선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 구상에 대해서도 좀 비난을 했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그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그 1200만 원짜리 그 한 건에 불과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북한은 아마 그 서울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대북 제안 또 유화적인 이런 언급보다도요. 이런 그 사실들 이런 것들에 좀 이명박 정부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좀 당분간 더 관망하고 비난의 논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되고 이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분위기입니다. 6자회담 참여국인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문제 등에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은 역시 그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자기 국민을 끌고 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뭐 대북 지원이라든가 이런 협력을 하겠냐 이런 겁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제 11일 강요회의에서요. 대북 경제 제재를 6개월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06년 핵실험 이후에 그 일본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안을 이번까지 모두 3번이나 연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그 만경봉호 같은 그 북한 선박이 입항할 수 없고요. 북한산 물품도 그 수입이 전면 중단됩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주요 달러 수입원이던 그 모시조개 또 품질 좋은 버섯으로 이름난 그 송이의 수출길이 막혀서 북한이 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일본의 이런 대북 강경 조치에 대해서 북한은 강하게 반발을 해왔고요. 또 6자회담 참여국들도 사실은 대북 설득 과정에서 일본의 강경 입장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이 때문에 일본과 삐걱거리는 상황까지 치달았는데요. 북한과 일본의 관계, 돌파구 마련이 정말 어려운 건가요?
그 여중생 때 그 일본 해안가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끌려간 요코다 메구미 사건 같은 납치 문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그 최대 쟁점인데요.
네.
문제는 그 2002년 고이즈미 그 주니치로 그 당시 일본 총리가 방북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그 납치 문제에 사과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게 없던 일이라고 이렇게 발뺌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북한으로서는 아마 김정일 위원장이 나서서 이렇게 사과하면은 좀 풀릴 수 있을 문제다 이렇게 봤는데,
네.
거꾸로 일본의 여론은 더 악화됐습니다. 사태가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 악화되자 최근에는 이제 고이즈미 총리까지 나섰어요. 후쿠다 야스오 그 총리가 좀 방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지만 꼬일 대로 꼬인 그 북일 관계를 푸는 데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제 6자회담에서 일본의 위상과 관련해서 좀 변화가 보이는 점인데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제 한국 정부가 좀 북한 편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일본이 그 6자회담에서 좀 강경 입장을 취하는 게 이제 회담에 좀 방해가 된다 이러면서 일본이 좀 왕따 당하는, 소위 말해서 왕따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이제 북핵 해결 문제를 놓고 미국뿐만 아니라 그 일본과도 보폭을 맞출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향후 그 북한의 운신폭이 좀 더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그 관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영정 연구원과 함께 여러 가지 북한 관련 이슈들을 점검해봤습니다. 이영정 연구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정보와 재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워싱턴 매거진입니다.
이번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들어보는 월드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황유석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에는 와시모족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와시모족 네.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이 와시모족이 일본에서 지금 새로운 그 어떤 사회 병리 현상으로까지 확산이 돼서 일본 사회가 조금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와시모라는 거는 그 한국말로 하면은 뭐 나도 나 역시, 영어로는 뭐 미투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테면은 그 이런 그 증상을 보이는 남성을 얘기하는데요. 퇴직한 일본 남성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고 자수중에 집에 있다 보니까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좀 어떤 아내가 뭐 외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뭐 나설 준비를 하는 남편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남편이 좀 부담스러워서 뭐 핑계를 대는 것이죠. 뭐 택배가 올 게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받아달라 이럴 때 뭐 남편은 뭐 옆집에 뭐 부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서 요새 유행하는 말로 마치 젖은 낙엽처럼 아내에게 착 달라붙는.
아.
그런 남편들을 이제 와시모족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와시모족이 일본의 그 베이비붐 세대, 그 단카이 세대라고 일본에서 부르죠.
네.
이 단카이 세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은퇴한 그 중년의 남성들이 과거에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일을 전혀 신경 안 썼는데 퇴직한 다음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남아도는 시간을 집에서 어떻게 보낼지 몰라서 이렇게 아내에게 매달리는 이런 현상을 이제 일컫는 현상인데 이것 때문에 일본 사회가 어떤 그 단카이 세대의 한 어두운 단면이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조명하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사회 병리 현상으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와시모족 중에서 증상이 심한 사람은 아내가 저녁에 외출해서 돌아오면은 방에 불도 안 켜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다든가.
네.
또 뭐 컵라면조차 끓여 먹을 줄 모르고 또 슈퍼마켓이나 이런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살 줄도 모르는 그래서 아예 쫄쫄 굶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 일부에서는 공포의 와시모족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혼자서는 집에서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참 유능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네.
그런 것이네요. 이, 네.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또 아내대로 걱정도 있고 불만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 아내도 지금 이런 남편 때문에 걱정도 많고 뭐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뭐 하루 종일 집을 비울 일이 있으면은 밖에서 그 남편이 뭐 굶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신경도 쓰이고요. 또 집에 있을 때도 남편이 자신의 행동에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까 거의 뭐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낀다고 하고
네.
그래서 부인들 중에서도 남편에게서 어떤 행동의 자유라든가 마음의 여유를 빼앗기다 보니까 남편의 얼굴만 봐도 뭐 구역질 난다고 하는 하고 또 목소리나 뭐 발소리를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이명 현상이 생기고
네.
이런 부인들도 생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인들은 또 뭐 은퇴 남편 증후군 해가지고 이런 증세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하고.
네.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정년 퇴직한 남편들이 이사를 할 때는 애완견을 안고 이삿짐 차에 먼저 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 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 정년 퇴직한 후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남편들이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네. 이 와시모족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그 점검해보는 그런데
네.
자가진단표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이 와시모족을 스스로 그 자가 진단하신 이런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서 독자들한테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로 그 목록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네.
한 7개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 3개 이하면은 일단 안심할 수 있지만 4개에서 5개 정도면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
아.
그다음 6개 이상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병원을 찾아서 어떤 조언이라든가 의사 진단을 받아보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7가지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첫 번째는 그 이웃과는 사이가 좋지만은 집에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남편. 이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가 남편이 살림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그 서비스, 뭐 돕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
네.
그 다음에 아내의 스케줄이나 행동을 일일이 체크하는 남편. 그 다음에 아내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애정하게 아주 좀 짜잘맞게 대하는 남편.
네.
그 다음에 살림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잔소리만 하는 남편. 그 다음에 아내가 외출할 때 자꾸 따라 나서려는 남편.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이 이만큼 살게 된 데는 오로지 그 자신의 크다. 자신의 공밖에 없다. 이렇게 어떤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남편. 이렇게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히말라야 나라 네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팔 총선거에서 의회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12일 네팔에서 재헌의회 의원을 뽑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됐는데 여기서 의외로 그 과거 마오쩌둥주의 무장 반군이 모태가 됐던 네팔 공산당이 지역구 의석의 과반 이상을 거머쥐는 아주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물론 그 전체 의석은 601석이고 그 지역구는 한 200석밖에 안 돼서 나머지 400석이 한 비례석으로 채워지긴 하지만은 아무튼 지역구에서 이렇게 그 네팔 공산당이 그 승리하려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 때문에 네팔이 한 200년에 걸친 그 왕정을 이제 무너뜨렸습니다만은 네. 다시 또 그 어떤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많습니다.
네, 이 압승은 거뒀지만은 앞으로 네팔 전국을 주도하게 될 이 새로운 세력 공산당이 이 만만치 않은 과제가 가로놓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네팔 공산당은 그 국왕 축출이라든가 군주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대부분도 물론 군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은 일부 뭐 예를 들어서 힌두 원리주의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군주제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네팔 공산당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왕실 폐지를 추진하고 나설 경우에는 이런 그 원리주의자들과의 어떤 충돌 이것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하나의 국내 문제, 국내 정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뭐 네팔의 경제는 거의 붕괴 상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유가 문제도 심각하고 또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당장 이런 그 경제 현안, 그 민생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전무하지 않은가 이렇게 싶은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는 이 네팔 공산당에게 모태가 된 그 마오쩌둥 반군은 사실상 이번이 정권을 잡은 처음이고 또 그래서 그 서방 국가들한테는 거의 인지도가 없는 상태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미국 정부로부터는 이 마오 반군이 아직까지 테러 조직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네팔 공산당이 이런 국제사회에서 어떤 책임 있는 그 정권으로서 어떤 입지를 굳히 나갈지가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불안스러운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스페인 내각에서 처음으로 여성 장관의 수가 그러니까 여성 강요들의 수가 남성 강요의 수를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가 12일 2기 내각 인사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전체 강요 17명 중에 여성 강요가 무려 9명이나 발탁이 됐습니다.
네.
남성이 그러니까 8명이죠. 1명이 이제 여성이 더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네네, 여성 강요가 남성 강요보다 더 많아진 거는 스페인 뭐 역사상 처음이고요. 특히 여기서 관심을 모은 여성 강요 중에는 그 올해 37살, 야권의 37살에 그 카르멘 차콘이라는 이 사람이 여성 국방장관에 기용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스페인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흔히 스페인이라고 하면은 이 마초 문화라고 소위 남성 문화의 그 중심 그런 것이 좀 강한 곳인데요. 어떻게 네. 이렇게 여성 장관의 수가 많아졌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네. 또 이 스페인의 이 여초 외곽이 또 주목을 받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이 전통적으로 마초 문화, 남성 중심 문화까지 강한 나라거든요.
네.
뭐, 투라든가 아주 남성적인 뭐 축구라든가 이런 거에 열광하는 나라고. 그래서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유명한 유럽 국가인데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이제 여성 강요가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사파테로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서부터 그 여성의 권위 신장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온 그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이혼 문제, 그다음에 이제 동성 간의 결혼 문제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스페인 화폐의 절반 이상의 그 여성 임무를 뭐 새기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행제 표지판에 뭐 작은 부분이지만 여성 모습 그려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권 1기에서부터 계속 그 여성의 권위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온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사파테로 총리의 어떤 정치관, 여성관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로 지금 그 유럽에서는 물론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반을 넘는 나라는 거의 없고요.
네.
다만 그 북유럽의 핀란드가 강요 중에서 여성이 한 58% 이상을 차지해서 가장 많고요.
네.
노르웨이가 한 56%. 그래서 이 핀란드와 노르웨이 두 나라만이 그 여성 강요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스페인이 그 이제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쿠바에 불고 있는 변화와 개혁 바람 얘기를 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네. 카스트로 집권 당시에 억압을 받았던 골프가 이제 라울 체제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그 네.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그 라울 카스트로가 이제 정권을 잡은 다음에 형이 금지했던 골프를 다시 이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쿠바에 어떤 골프 붐이 불고 있는데 지금 쿠바 정부에서는 그 서방 자본을 끌어들여서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이런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골프에 다시 신경을 쓰게 된 거는 쿠바의 어떤 재정소득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관광에서 오는 것인데
네.
골프, 서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골프를 금지하다 보니까 관광 수입을 올릴 어떤 미천이 사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고 또 이제 골프라는 것이 마냥 자본주의적 스포츠라고 해서 어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뭐 시대적인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번 이제 골프가 다시 쿠바에서 다시 한번 좀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피델 카스트로가 골프를 그 개인적으로 싫어하게 된 그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추가로 좀 하나 해주시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에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피델 카스트로 의장이 지난 1962년에 혁명 동지인 그 체 게바라와 골프 대결에 대해서 패한 이후에 쿠바의 골프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카스트로가 62년에 이제 체 게바라하고 수도 아바나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게임을 가졌는데 아마 카스트로는 자신이 여기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그 체 게바라는 혁명가가 되기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골프 캐디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카스트로가 체 게바라한테 이제 골프샵에서 그 진 것이죠.
네.
그때서부터 이제 쿠바에 골프가 이제 금지가 됐고 당시 수도 아바나에는 골프장이 이제 두 개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골프장 하나는 아예 군사학교를 만들어버리고
네.
다른 하나는 예술학교로 이렇게 바꿔서 아예 골프장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현재는 그 수도 아바나에 9홀짜리 골프장 하나만이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황유석 기자 오늘도 다양한 지구촌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정보와 재미가 살아 숨쉬는 워싱턴 매거진.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쪽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미국 내 뉴스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도 함께 알아보는 클릭 USA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주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사회자께서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아주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안부보다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이요. 바로 이번 한 주 동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미국 소식이 뭘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전해드릴게요.
네.
이번 주 첫 소식은 미국 ABC 방송 웹사이트에서 전자우편으로 가장 많이 보내진 뉴스 7위에 올라와 있었던 소식인데요. 이라크 전쟁에 나가 있는 미군 병사들이 잇따른 전기 감전사로 희생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전기 감전사라면 말 그대로 전기에 감전이 돼서 목숨을 잃는다는 말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24살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라이언 메세스 씨가 바로 그 희생자 중 한 명인데요. 지난 1월 2일 메세스 씨는 여느 때와 같이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계 결함으로 전기가 누전된 샤워기에 메세스 씨의 팔이 닿았고 그 전기 충격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메세스 씨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메세스 씨를 포함해 이렇게 이라크 전쟁 중 전기 감전으로 사망한 병사는 1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기계 결함으로 인한 전기 누전인데 그렇다면 이 기계 회사 측은 합당한 책임을 물고 또 대책 마련에도 나선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 기계 회사는 켈로그 브라운 루트, 약자로 KBR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미군 기지의 전기 시설을 관리하고 또 고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세스 씨의 어머니 셜 해리스 씨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이곳에 전기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리스 씨는 그 시설이 아직도 완전히 고쳐지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고 또 메세스 씨의 사고 이후 비슷한 사고가 두 건이나 더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넷에서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이 말도 안 되는 사고로 귀한 병사들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JJ-292를 이름으로 쓰는 한 시민은 아직까지도 그 시설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KBR을 비난했습니다. 램팔트231이라는 한 시민은 또 이렇게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KBR이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런 소식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나이는 어리지만 이 어머니에 대한 효성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은 한 소녀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 소식 역시 ABC 방송 웹사이트에서 전자우편으로 가장 많이 보내진 뉴스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7살 난 알렉시스 고긴스 양은 지난해 12월 어머니 셸리샤 파커씨와 함께 파커씨 친구의 차에 올라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 파커씨의 예전 남자친구인 칼빈 틸리씨가 나타나서 강제로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갑자기 틸리씨가 총을 쏘기 시작했고요. 당시 뒷좌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알렉시스 양은 엄마를 해치지 말아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앞좌석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알렉시스 양은 틸리씨가 파커씨를 향해 쏜 총탄 6발을 자신의 작은 몸으로 막아서 어머니를 보호했습니다. 어머니 파커씨를 보호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알렉시스 양 본인은 눈, 볼, 턱, 가슴 등의 총상을 입은 채로 돌아가는 차바퀴 뒤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심한 부상으로 알렉시스 양은 두 달간 입원하면서 6번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의사들은 알렉시스 양이 앞으로 걷지도 또 말을 할 수도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알렉시스 양은 현재 말도 잘하고 걷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또 완전하게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어머니 파커 씨와 딸 알렉시스 양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She's my angel and I love her to death.
네, 엄마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알렉시스 양, 그리고 그런 딸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어머니 파커 씨. 물론 영어로 말을 하긴 했지만요. 두 모녀의 깊은 사랑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많은 미국인들이 알렉시스 양의 용감한 행동과 효성을 칭찬했는데요. 퀸 윈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알렉시스 양이 훌륭한 딸이라고 칭찬하면서 알렉시스 양이 완전히 회복되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브드 바이 3이라는 이름을 쓰는 한 시민은 알렉시스 양을 위한 장학금 모금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네.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보죠. 금연에 관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까 사회자께서 이 해변가에서 발견되는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바로 담배꽁초라고 잠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약 4,500만 명 정도가 담배를 핀다고 합니다. 니코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면서도 정말 끊기 어렵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최근 두 명의 의사가 미국인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하도록 돕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ABC 방송 웹사이트에서 전자우편으로 가장 많이 보내진 뉴스 1위를 기록한 소식입니다.
네, 1위라고 하는 걸 보면 역시 담배 끊는 것이 미국에서 참 많은 관심을 갖는 사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전문의사가 상주하면서 금연 상품을 판매하는 금연 센터가 평양에 개설됐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금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아주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이 두 의사가 금연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메멧 오지 박사와 마이클 로이진 박사가 공동으로 금연을 위한 네 가지 스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최근 이 방법을 토대로 책도 출판을 한 상태고요. 또 ABC 방송 아침 시사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들을 밀착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달 동안 방송으로 그 결과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네 가지 스텝, 즉 단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좀 전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어떤 타입의 흡연자인지 파악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루 중에 언제 담배를 피고 몇 개 정도를 피고 또 주로 혼자 피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피는지 이런 사안들을 꼼꼼히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실제로 금연을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담배를 피고 피고 싶게 만드는 이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것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내가 왜 담배를 끊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도 글로 적어서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전문 의사와 상담을 거쳐서 금연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금연 상품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금연을 시작한 후에 어느 시점에 가서 자신에게 스스로 보상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금연 후 한 달 뒤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감으로써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런 방법이라고 하네요.
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주는 방법.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너무 끊고 싶었지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아직 끊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방법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준 기자.
네.
아,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소식을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Miss USA 2008.
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대회죠. 2008 미스 USA에 텍사스주의 크리스탈 스튜어트 양이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USA 신문에서 전자우편으로 가장 많이 보내진 소식 6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스튜어트 양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해 26살이고요.
네.
텍사스주 미주리 시티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국제 자선 사업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스튜어트 양은 올 7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미국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 미스 USA 대회가 어떤 기준으로 미국 최고의 미녀를 선발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올해 미스 USA 대회는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에서 거의 3주 동안에 걸쳐서 치러졌는데요. 심사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수영복 심사, 이브닝 가운, 뭐 드레스 심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뷰가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네. 자, 정준 기자, 이번 주도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워싱턴 매거진, 여러분의 일주일을 책임집니다.
워싱턴 매거진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사건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동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달러 위폐 슈퍼노트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할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까지의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검찰이 슈퍼노트를 유통한 혐의로 7명을 기소했다는 소식, 그리고 기소장에서 북한을 슈퍼노트의 제조국가로 지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위폐 제조국가로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북한의 위폐 문제를 정식으로 문제 삼고 나선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유통 혐의자들 중에 주모자가 체포됐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미 검찰은 외국인 7명을 위폐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아일랜드 출신의 션 갈랜드라는 사람이 체포됐는데요. 2005년 10월의 일입니다. 갈랜드는 사건의 주모자로 미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인물이었습니다. 갈랜드가 체포되면서 미 검찰은 그의 신병을 인도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갈랜드가 체포된 것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였습니다. 갈랜드는 북아일랜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돼 있었고 미국은 영국 측과 갈랜드의 신병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포 후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갈랜드가 종적을 감춘 것입니다. 갈랜드는 체포될 당시에 71살의 고령이었는데요. 지병을 치료하겠다면서 고국인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법원의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 미국으로서는 피의자를 기소해놓고 잡지는 못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북아일랜드 법원은 갈랜드에게 재판에 나올 것을 여러 차례 명령하다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장의 효력이 외국까지 미칠 수는 없었는데요. 결국 갈랜드는 계속 아일랜드에 머물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미국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갈랜드의 신병 인도를 시도해봤지만 갈랜드의 신병을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의 주모자를 잡지 못했으니까 검찰의 수사도 흐지부지 됐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랜드의 신병을 인도하는 데 실패한 이후에 검찰은 수사에 별 진전을 보지 못했고 이 사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수사에 활력을 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른 피의자 한 명이 스페인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체포된 사람은 영국 출신의 마크 애들리였습니다. 지난해 5월의 일인데요. 갈랜드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던 미 검찰은 재빨리 신병 인도를 추진했고 결국 애들리는 미국으로 송치돼서 재판을 받은 뒤에 영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애들리의 체포에 고무된 검찰은 나머지 피의자들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며 수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화제를 잠시 돌려보죠. 지난 시간에 잠시 소개해드린 대로 미 검찰이 기소를 한 시점은 미국과 북한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 검찰이 위폐유통 혐의자들을 기소한 것은 2005년 5월인데요. 당시 미국은 북한과 핵협상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위폐 제조 등 불법 행위로 벌어들이는 돈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미국의 이런 의도는 비슷한 시기에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이 일련의 조치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은 위폐 단속 외에도 북한과 공동으로 벌여온 미군 유해 발굴 사업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네. 이 조치 역시 2005년 5월에 취해졌는데요. 미국은 당시 공동 유해 발굴의 대가로 북한 측에 연 2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이 사업은 두 나라 간 유일한 현금 거래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당시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작업 환경의 미비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당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의 하나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 200만 달러라면 큰 돈은 아니지만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현금을 주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컸겠는데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거래가 잦은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해 위조달러 유통 그리고 돈 세탁 혐의 등으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때가 2005년 9월입니다. 이른바 BDA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은행에 있던 북한 돈 2,500만 달러가 동결됐습니다. 결국 위폐 달러 제조국가 지목, 유해 발굴 사업 중단, 그리고 BDA 사건 등은 미국이 북한의 달러 자금원을 조이는 일련의 조치들이었습니다.
네. 네, 북한의 반발이 대단했겠는데요. 어떤 반응들이 나왔었습니까?
네, 북한은 예상대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BDA 사건이 공개된 것은 북한이 미국에 핵 포기를 약속한 이른바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지 불과 며칠 뒤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미국과 핵협상을 거부했고 6자회담은 파행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반발이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왜 이런 압박정책을 썼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미국도 처음부터 핵협상의 파국을 보고 압박책을 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기소, 유해 발굴 사업 중단, 그리고 BDA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쪽에 논의를 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위폐 문제만 해도 미국이 처음부터 기소 사실을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미 검찰이 기소장에서 북한을 위폐 제조국가로 명시하고 이를 공개하기까지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북한과 논의를 시도했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05년 8월에 톰 렌토스 전 의원과 짐 리치 전 의원이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을 때 위폐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의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서 거론했었습니다. 2005년 8월이면 비디오 사건이 터지기 바로 한 달 전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는 일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완강히 나오는 바람에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리치 의원의 말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문제를 계속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결국 미국과 북한은 위폐 문제, 불법 금융행위 등을 놓고 밀고 당기는 공방을 벌이게 되고 위폐 문제 등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네, 이 위폐 문제는 미 검찰의 기소가 어떤 결말을 맞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검찰은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보겠다는 것인데요. 검찰의 이런 입장이 으름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서 체포됐다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마크 애들리 등 일부 피해자들은 지난 2002년 영국에서 위폐 유통 혐의로 체포돼서 이미 형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미 검찰은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을 다시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미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 행정부 관리들도 위폐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북한이 위폐 제조를 여전히 하고 있으며 미 당국도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핵 협상 등과 함께 언젠가는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사이의 현안으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지금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언젠가 다시 떠오를 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 간의 달러 위폐 공방 사건의 전모를 전해드렸습니다. 사건 다시 보기 이동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 워싱턴도 요즘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때 아닌 감기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반도 지역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